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까지 5주에 걸쳐서 앞에 있었던 본문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이제 사도가 그 서신을 종결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5절 이거 두 개의 시리즈인데 이렇게 사람을 대하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원칙이 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 오늘은 12, 13, 14절만 볼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경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2절 다시 한번 보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이 안 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환란이 있어서 그 도시를 추방되다시피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격려하고 경고케 하고 난 다음에 또 빠져나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느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1년 채 안 된 교회에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철학을 가지고 항상 실행했는데 그것이 디도서 1장 5절에 나오는 이러한 형식입니다. 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런 자격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면은 이 감독은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디도에게 사도바울이 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관향이 어느 곳이든 어린 교회이든지 상관이 없이 항상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엊그제만 해도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그들이 신실함이 인정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질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몇몇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13절에는 더 강력한 말인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완성이라는 임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대신 아니면 천사들을 세워서 하는 대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기로 승리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 다스리며 권하는 이것이 그들의 직무인데 영적으로 보호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오류를 교정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이 영적 지도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의 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귀히 여기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면서도 설교자 자신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치 않는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의 현실은 영적 지도력의 남용을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바리새인처럼 그 지위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 성도들에게서 안 좋은 일을 자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다룰 때 오지를 보면 탐심이나 아첨의 탈을 쓴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현실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발람처럼 돈을 탐내다가 잘못에 빠져들어간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세대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7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분명하게 심판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은 아주 어둡습니다. 음울하게 짝이 없어요. 세팅 자체는 2000년 후이고 팔레스타인이 아니지만은 23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뭔가를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메시지 그래서 너희들이 다스림에 구원하면 메시지 전한 사람 다 잘 대접해라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연관시켜서 이해할까봐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맥에 충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과도한 대접과 섬김은 지도자 자신이 경계해야 될 그의 몫입니다. 그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들의 대접과 섬김을 방치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할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표시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을 개인이 핸들링 잘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손실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본문을 충실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성도의 진정한 영적 복지를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수고를 하는 사역자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대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세 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아주 표현이 강합니다.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해 놓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박해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우는 그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라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 그 표현이 3장 10절에 주야로 심이란 표현이에요. 이 강조형 단어가 바로 여기에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처럼 십수년간의 사역 경륜이나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자라다가 지금 사역자로 발돋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고 똑같이 자랐는데 내가 그의 지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적 원리를 확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에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으로 대접하라고요. 왜 그럴까? 사도가 가진 영성과 그런 연륜이 없기 때문에. 저는 2003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싱가포르의 그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트리니티 크리스천 센터라고 하는 비교적 큰 교회에서 그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좀 감명 깊은 사회 모델을 발견하고 아주 참 좋다. 교회가 저렇게 되면 건강하고 강력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모델을 그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해외에서 한 3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이제 참석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한 두 분인가, 저 외 두 분인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션에 각 주제별로 흩어져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선택 강의를 듣는 거였습니다. 제가 듣기 원하는 어떤 세션에 있어서 그 홀에 갔더니 그곳에 한 8, 90명 정도의 목사님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 되는 젊은이가 앞에서 이제 주제 강의를 합니다. 그때 핸드아웃, 이 강의에 필요한 그 교재를 나눠주는 분이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하고 주제 강의를 하는 부목사님은 제자와 스승관계였어요. 주님 안에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저것은 겸손이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제자 훈련해야 되고 성경 공부 인도해야 되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 이모 형제가 이제 네 명의 형제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거기는 자기 또래의 형제 세 명과 전도사님 한 사람도 있어요. 전도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감당하려나. 그 전도사님이 만약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지위나 타이틀이나 포지션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세우신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데도 미리 선입견으로 차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말미암는 것을 취하지 못하죠.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아시면 이 명령이 틀리다는 거 아실 텐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성숙과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은행의 좋고 나쁨을 제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쥐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질서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13절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적용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신과 비교해서 다를 게 없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너희들이 존경과 사랑을 그리고 대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안다. 바로 그러한 차원의 대접을 지금 세워진 이 형제들에게 해다. 사도바울이 이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으로 성도를 효과적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적용을 하자면 사역에 감사를 표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영적 유익과 진보를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한 번은 수련회 설교 때 사역자도 격려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휴식 시간에 격려가 엄청나게 쇄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같이 성장 도상에 있다가 리더십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 리더십이 행한 영적 지도 때문에 경외를 받았을 때 말이죠. 힘이 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이게 참 강합니다. 왜냐면 아프리카 성도들이 그 목사님 지도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데는 능한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나갑니다. 14절에 오늘 설교 후반부 전체를 할애할 건데요. 이 14절에는 4개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다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행해라 하는 부탁이 들어가 있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른데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라예요. 다음 주에도 15절을 가지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크기 때문에, 다리가 크기 때문에 한 절이지만 전체 한 주의 설교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초두에 나오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이 말을 조금 그 문맥을 살려서 재구성하면 정확하게는 이 뜻입니다. 질서를 벗어난 자는 야단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아탁토스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행진하는데 질서 없이 행진한다든지 보조를 맞추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out of order, 질서를 벗어난, out of place, 위치를 벗어난, out of rank, 계급을, 지위를 떠난, 그때 전부 다 이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질서를 벗어났을까요? 힌트는 지난 5주 동안 다루었던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란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권세 있는 어떠한 존재가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데 당장 올 것을 확신한 일부 성도들이 스로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당장 아마도 몇 달 뒤 아마도 올해 내 이렇게 그 지나치게 이곳에 생각을 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생업을 팽개칩니다. 자기 직업을 버립니다. 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것을 두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야 했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요. 이 현상은 아직 나중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생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지금 오신다 라고 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향해서 3장 6절에는 이러한 형제 모두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아주 강한 의조로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질서를 벗어난 사람은 야단치라. 이런 형제를 야단치되 직접 대면해서 지적하고 호통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군대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교회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낙담한 또는 두려워하는 이런 뜻입니다. Discouraged 또는 fearful한 자들은 격려해주라. 왜 이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삶의 변화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직업이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지고 먹을 게 없어도 내가 제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두렵다.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격려하라. 힘이 되어주라. 내 신앙 확신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묵살하지 말라. 존중해주라. 공동체에 보면은 격려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찾아가서 꼭 격려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제가 눈길을 한 번 안 줘도 생생하게 잘 살아있는 사람인데 보면 제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격려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찾아내면서 격려해 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를 격려해 주고 힘을 보태주는, 위로해주는 개인과 공동체를 찾아가는데 때로는 잘못된 동기를 가진 개인이나 공동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격려와 위로의 초기 단계에는 능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세계를 묵살하지 말고 존중해주라. 붙들어주라. 그리고 격려해주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크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되 위협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격려하라. 이게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은, 이거는 연령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붙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노약자, 장애인들, 이 힘 없는 사람들은요 생산 주체가 아니라 돌봄의 주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산 능력이 없는 나이, 형편일지라도 그 영혼 자체가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반대에 있는 이 세상의 영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대적하는 인물, 조직, 단체, 통치 구조일 때는요 생산성이 없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나 지도자일수록 생산성 없는 시민 개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을 뭐 학살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히틀러에게는 장애인이 엄청나게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악티온 대 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킵니다. 이것은 나치의 안락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이 6년 동안에 20만 명의 장애인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산성이 없는, 생산의 주체가 아닌 소비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또 이방인, 힘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어찌 보면 네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상대방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평강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를 했었는데요. 낮에는 성경 공부시키고 저녁에는 설교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낮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저 자매는 안 듣고 이 주옥 같은 강의를 무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자매들, 형제들 와서 질문하고 또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자매도 왔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면서 이 노트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저 강의한 그 내용을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여전히 나는 제한된,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제한된 마음을 가진, 한계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고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 내면을 하나님이 알듯이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형 동사는 명사로 바뀌면, 오늘 제가 헬라어 단어 하나를 소개할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로. 매크로라고 하면은 길고 크고 오래가고 하는 것에 다 해당됩니다. 마크로. 거시경제 하면은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렇게 돼요. 매크로가 들어가면은 마이크로하고 반대예요. 거시경제, 미시경제. 거기에서 마크로. 오래 가고 길고 멀고 하는 거예요. 두미아라고 하는 뒤에 부분은 두모스에서 나왔는데 부풀어 오르는 감정이에요. Swelling emotion. Swelling emotion 같으면 어떤 감정일까요? 보통 화나는 그런 감정이겠죠. 길고 오래 가고 또 거기다가 부풀어 오르는 감정. 이것을 합성한 단어가 마크로두미아인데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끌어오르는 감정을 오랫동안 억제함 이런 뜻이에요. 왜 이 감정이 끌어오를까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 부모가 이 감정을 가져요.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변화되어 주지 않았어. 배우자가 배우자를 향해서 이 감정을 가져요.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끓어오르는 감정을 오래도록 억제하라.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막그로둠이야.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여 생산해내고자 하는 열매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가 오래 참은 감정을 오래도록 억제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기질이 그래서 오래 참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저는 뒤끝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옷 입고 라는 말은요, 옷장을 내가 열어서 그 가운데 무엇 입지? 이것 입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끓어오는 감정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폭발하도록 놔두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는 잘 때도 추리닝이 있고요. 일어나서 집에서 놀 때도 밖에 나갈 때도 추리닝만 입어요.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옷장에 다른 옷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주님만 입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기질의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옷을 입기를 긍휼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비를 선택할 수가 있고 겸손 온유를 선택할 수 있듯이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의 내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 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성공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대를 존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에 오래 참음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완성 과정 가운데 이 프로세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막그로둠이야. 성급해하는 대신에 사람이 변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오래 참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 생각합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제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성의 어떤 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걸어가는데 성도를 향해서 오래 참는 가운데 기다려주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것을 느낍니다. 끝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그분의 타임테이블을 존중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조급해서 왜 저렇게 변화가 드디나, 왜 저런 행동을 하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성급해야 하는 대신 그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때 다시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새 힘을 얻고 또 가죠. 한 번에 그분과의 은혜, 능력이 계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와 관련해서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잘 알고 도약하는 그런 몇 번의 위기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이 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적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조장하는 몇 번의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는 감정을 억제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것을 승리하십시오. 세 가지 권면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전진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다. 내가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이 진리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조급해서 화를 내면 그러는 감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지 못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으면 어떠한 나요? 자기 중심적인 나, 미성숙하고 실수하고 허물 많고 결심한 것 다 지키지 못하고 너무도 많이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받으셨으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마크로토미야 오래 참으소. 나를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그분의 거룩하심같이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자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을 인정하며 오래 참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은 잊고 있으면 풀리겠지 뭐. 그런 세상적인 지혜에서 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분을 인정하며 오래 참는 것이에요. 우연히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 아세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걸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격동, 이 감정세계를 모를까요?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간섭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내가 성냄으로서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단축시켜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대신에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죠. 시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변해도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동기부여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변하는 척 가장해요. 진정한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터치하시면은 내가 일으키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완벽하게 부작용이 없이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근거하여 맡기라.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성급하게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이 변하기까지 기다려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같이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애들 좀 울려도 돼요, 이제.